이 자리에 서면 다 긴장하시는데 저도 그렇네요. 이게 사실 제가 그 처음에 이게 운동을 할 때, 링에 딱 올라가면 처음 이제 신인왕전을 하는데 상대 선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은데 응원하는 소리도 안 들리고 3분 1라운드인데 한 20초 되니까 밑에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저께 정신없는데 지금도 그것과 좀 비슷한 긴장이 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간증 요청을 받고 준비하면 되겠지 하고 준비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종이에 쓰다 보니까 죄밖에 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홍승대 형제님을 찾아뵙고 못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한 1년 지나서 또 간증 요청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간증 요청 받고도 미루어 온 건, 혹시나 제 신앙 여정을 은혜로 이끄신 하나님의 영광을 또이 둔한 입술이 간증하다가 가릴까봐 좀 사실 그게 좀 제일 두려웠습니다. 원고를 준비하면서 또 이제 간증해야 하는 날짜가 다가오면서 그런 마음이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번 쓰고 또 쓰기를 반복하면서 오히려 이 준비하는 시간이 제게는 더큰 은혜가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기 형제입니다. 그 아내인 김소희 자매와 현재 둘이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앙은 여정이라고도 할수 없을 만큼 매우 짧습니다. 그래도 그 짧은 여정에 크고 작은 굴곡들이 많았고 이곳 사랑 침례 교회에 와서 바르게 예배드리기까지도 짧은 여정 중에 꽤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저는 미신이라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아내로 인해서 교회에 첫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미신의 일가견이 있던 아내가 언제부터인지 어디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급기야 그 자리에 성경 서적으로 채워가고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저 몰래 노트북 구입해서 목사들 설교 듣고 있었어요. 어느 날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그렇게 뿌려대던 소금을 뿌리지 않길래 왜 그러지 하는 그런 의아한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그랬던 아내 모습에서 돌아가신 제 어머님 모습이 비춰져서 그냥 제지하진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바르게 생활하지 못했던 저를 위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유명하다는 그 무당들한테 부적도 받아오시고 많은 돈 들여서 굿도 하시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뭐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떤 만신집에 수양 아들로 입적시켜 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아들이 옳게 바뀌지 않으니까 어디서 들으셨는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된다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또 저희 어머님도 저처럼 단순하셨는지 바로 교회를 다니셨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어머니께서는 이 못난 아들 덕에 예수님 만났다고 하셨고, 그날 이후로는 교회 분들하고 또 저희 부모님하고 저를 효자라고 불렀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너도 예수님을 믿어야 살수 있다며 입만 열면 말씀하시던 그 어머님이 지금은 그렇게 가고 싶어 하시던 하나님 곁에 계십니다. 어머님의 불철주야, 우리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에도 제 마음은 조금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굳게 서 있었고, 죄사는 절대 안 되니 추도식으로 해달라는 어머님의 유언에 모태 미신쟁이 아내의 주장이 뭐라 그랬냐면, 제삿날 어머니 귀신을 굶겨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또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찬성과 함께 동의를 해서 어머님과 장모님 제사를 근사하게 차려서 한 7년간 배부르게 안 드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보내드렸어요. 이런 아내가 집안의 그 살림에만 변화를 준게 아니었어요. 이해심도 많아졌고 다정해졌고 공손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 덕에 집안의 공기가 상당히 맑아졌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제 어머님처럼 혹시 나 몰래 교회를 다니고 있나 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한번 했어요. 우리 교회나 한번 다닐까? 그랬는데 아내는 벌써부터 제 성경책을 준비해 놨고 또 우리가 다닐 교회도 물색해 놓고 있었어요. 우리 부부는 이렇게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4월에 저는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녀서 1년쯤 되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사실 믿어지진 않았어요. 한참을 또 믿어지지 않았지만 원체 죄를 많이 짓고 살아서 굳이 사형할 필요가 없길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그렇게 지나면서도 한 번도 성경책을 열어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들어있는 성경책이 꺼내면 금방 서점에서 산 책하고 비슷했어요. 근데도 저한테는 교회 다니는 게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세상에서는 상기 제좀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제가 교회 가면 일도 잘하고 뭐 칭찬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게 제게는 또 다른 행복이었습니다. 어쨌든 교회 다닌 지 1년이 조금 지나가면서 제이 얄팍한 행복에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요. 이 금의 원인도 제 아내에게 있었습니다. 저를 제일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두 번째로 잘 알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아내였어요. 교인이라는 잘 포장된 지극히 위선적인 남편을 보고 있자니 제 어머님처럼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제 어머님처럼 제 아내도 제 구원받은 삶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교회는 열심히 다니나 가짜인 저와 교회 다니면서도 지극히 성경적인 아내와 한판 승부가 있었습니다. 저녁 잘 먹고 누워서 늘상 하던 대로 TV 리모컨을 이리저리 잘 돌리고 있는 저한테 불쌍하다는 듯 가엽다는 듯 이렇게 물끄러미 내려다보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TV 좀 그만 보고 성경을 같이 읽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자주 들었던 말이에요. 뭐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듣던 말인데, 그날은 이 말이 유독 저를 자극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마디 했죠. 벌컥 큰 소리로. 아, 그렇게 좀 너나 읽어. 그래서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했고, 결국 아내는 이제 설거지 하면서 울게 됐죠.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제 어리석은 마음은 예수님께서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않은 게 아니라 안으려고 노력했나 봅니다. 이렇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구원도 또제 삶의 변화도 없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이러던 차에 교회에서는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조교사를 구한다는 방이 붙었고, 제가 또 잘난 체 하는 마음으로 손들어서 냉큼 지원했지요. 몸이 불편한 자폐아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낮에 활동하고 오면 목욕시켜서 재우는 아주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돌아와서 그땀 흘리고 온 거를 제가 이제 씻기는 일을 하는데, 한 친구 한 친구 씻기면서 자원은 했지만 슬슬 짜증이 조금 나더라고요. 입에 토덜댐도 시작됐는데, 왜냐하면 따뜻한 물로 씻겨야 되는 거예요, 여름에. 그런데다가 애들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막 투덜대고 있는데 한 친구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 몸을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서 있질 못합니다. 근데 그런 친구가 제 어깨에 다 걸쳐져 있듯이 하는데 그 친구를 이렇게 씻기다가 난데없이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내 몸이 건강한 게이 아이한테 미안하더라고요. 누구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 생각이 발전해서 이 아이들 부모한테까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교회에서 1박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 생각이 지워지지 않아서 집으로 막 왔지요. 냉큼 집으로 와서 오늘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만저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다 제 감정이 격해져서 제 아내한테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해대면서 막 화풀이 하듯 속사포처럼 쏴댔습니다. 지금은 너무 창피한 그 질문이었는데요. 니네 하나님이 사랑인 게 맞느냐? 이때는 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나는 안 믿었기 때문에. 니네 하나님이 사랑이면, 니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그리고 사람을 창조했다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누가 돌볼 것이며, 교회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지냐? 근데 아내는 제가 이렇게 막 화내면서 감정이 격해서 따지듯이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저한테 대답을 했냐면, 성경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구원에 관해서도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구원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애들이 지금 부모 죽고 나면 애들 누가 돌보는 거 그거 물어봤는데 구원을 얘기하더라고요. 아, 제 아내가 저를 아주 제 성격을 너무 잘 꿰뚫고 있었던 거지요. 생각과 동시에 결론을 내리기 전에 몸이 움직이는 이 단순한 남편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야속하기만 한 하나님을 뜻을 찾아서 따져보기로 하고 그날 그 밤에 성경의 첫 장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읽기 시작된 성경 읽기는 짧은 기간이지만 꽤 많은 분량을 읽어갔고 그러기를 두어 차례 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황당하고 재미없었을 뿐 하나님의 뜻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만두려다가 슬슬 올라오는 오기로 인해서 다시 읽기를 시작했고 또 써보기도 하면서 제 눈이 제법 오래 머무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창조기사였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마음으로부터 밀어내고 있어서 서너 차례 읽어서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도무지 믿어지질 않더라고요.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는 건 진화론자가 아닌 저도 안 믿어져요. 미친 거죠. 원숭이에서 사람이 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원숭이는 뭐라도 있잖아요. 다리도 네 개 있고 하나님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기가 막힐 노릇이더라고 이게. 이게 이상하지 않으면 내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창조는 복잡한 것이 딱 질색인 내 머릿속에 잠가놓기로 했죠.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읽기 쉬운 그리고 현실성이 조금 있는 사람도 막 고칠 수 있는 이런 예수님 이야기로 넘어갔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마음의 문이 닫혀있고 틈이 없어서 여전히 겉으로는 나무랄 것 없이 포장된 나를 가지고 교회 섬김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교회 그 섬김과 봉사를 하면서도 그 아이들이 그 자폐아 친구 아이들이 자꾸 머리에 남는 거예요. 그래 눈에 밟혀서 교회만 가면 아이들을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교사 신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사 임명 받아서 아이들을 이제 함께 했지요.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일날 아이들을 손잡고 식사하는 거 하고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이렇게 몸을 막 움직이지 않게 손으로 누르고 있는 그거 말고는 제가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친해지면서 이런 그 고민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들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내가 얘네들 선생님이라고 한 2년을 벌써 하고 있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기도 아닌 기도하면서 뭐 그냥 눈물 흘리는 거 외에는 애들한테 해줄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제 고민을 알고 있던 그 교사 한 분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보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또 귀가 원체 얇은지라 그 다음날 새벽부터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기도를 안 해봐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근데 제 귀에 들리는 소리는 있었어요. 옆에 그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리고 지금 보면 방언인 알아듣지 못하는 그 소리로 막 기도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기도 때문에 그랬는지 하나님은 어쨌든 제게다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답이 있다고 하는 말이 다시 생각나서 그것도 사람 만든 부분이 창세기니까 그럼 오늘부터 창세기를 다시 한번 들고 파기로 하고 쭉 읽어갔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다른 현상이 생겼어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또 그 뒷부분을 읽어가면서 부정도 많이 했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한 반긍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창조만큼이나 믿기 힘든 아담으로부터 나와서 막 900년, 800년 이렇게 산 사람들 대목을 읽으면서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결국에 죽잖아요. 그게 좀 이상하게 생각되더라고요. 근데 이때 복잡한 게 딱 질색인 제 머리가 조금 가동하더니만 무슨 이상한 그 결론을 하나 딱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만일 하나님께서 계셔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오래 살게 했는데 굳이 그 좋은 환경에서 오래 살게 하시지 않으시고 죽음까지 같이 주셨다는 게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깊어지면서 제 머릿속을 지나다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 첫째가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물론 죽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수택의 장례식장 다니면서 남이 죽음은 봤는데 내 죽음에 대해선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죽으면 그만인지라는 생각뿐이었었고 죽고 난 이후에 다른 어떤 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슨 그뭐 천국 지옥이 있고 이런 거는 제 삶에 실제가 되지 않아서 없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그저 그냥 눈으로만 봤다고 생각했던 성경의 속의 말씀들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막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 이외에 다른 세상이 있는 것과 사실 죽는 것도 억울한데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도 하나님 마음대로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놓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보내고 누구는 천국으로 보내고. 근데 이게 가정을 해서지 진짜로 만약에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성경대로 된다면 저는 뭐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가는 곳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머릿속이 좀 뜨거워지면서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했고 한계에 다다를 즈음에는 꼭 멀미 나는 것처럼 속도 불편했습니다. 자고 나면 다음날 없어질 것 같은 이 생각은 며칠을 저한테서 떠나질 않았어요. 세례이꼴 구원이라는 등식을 가진 이들에게는 물어보지도 못하고 벌써 2년을 교회에 다녔으니까 못 물어보지요. 아내에게는 자존심 상해서 더못 물어보고 몇날 며칠을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되지도 않게 못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따지듯이 성경을 읽고 찾아보던 때보다도 더 성경을 멀리했습니다. 그냥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하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 같기만 했었어요. 이렇게 또 여러 날을 보내고 도대체 정리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기에 책상에 앉아서 나를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어찌됐든지 간에 읽어왔던 성경의 말씀들을 생각해 봤지만 생각나는 건 없었어요. 그래도 기특하게 이 하찮은 머리가 생각해낸 말씀은 누군가 분명히 죄인을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하러 왔다는 그 말씀 하나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읽기는 여러 번 읽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읽기 시작한 성경 읽기는 이전과는 아주 많이 달랐어요. 죄인을 구하려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었고 죄인을 구하러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하셨어요. 연결해 보니까 그 말씀으로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지하게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나 다른 사람도 아닌 나 이상기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내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려고 하신 게 바로 십자가에서 죄가 돼서 저주로 돌아가신 거지요. 피 흘려서. 구원받은 대목에서 많은 걸 써왔는데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 다 읽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는 그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할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그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기쁨과 함께 2012년은 제가 50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사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저를 기다리셨고 또 나 같은 죄인을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기에 되게 구원 주신 하나님을 누군가에게는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얼마 후에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제 주위엔 저와 같은 친구들이 산더미같이 많았기에 나의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시는 곧 너의 하나님이심을 전하기로 했지요. 생각하면 몸이 먼저 반응하는 단순한 저는 다음날 바로 행동 개시했습니다. 아름다운 결과를 기대하며 한껏 부푼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구원을 감동을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하면 100% 다 저처럼 믿을 줄 알았어요. 야, 죄송합니다. 근데 100% 다 안 믿었어요. 한 녀석도 믿는 녀석이 없었어요. 저도 그렇게 지겹도록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실을 잊어버린 거지요. 여러 차례 친구들과 전화했지만, 찾아도 봤지만, 이젠 친구들이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하고 이번엔 작전을 바꿔서 전도 대상을 바꿨습니다. 제가 이삿짐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하려면 이사 견적을 봐야 되잖아요.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하루에 적어도 3명은 기본으로 만나고 장소도 조용한 집이고 예수님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자기네 집인데 문 열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와, 이거 너무 최적의 조건인 거예요. 역시나 바로 실행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좋은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생긴 거예요. 듣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질문하는 일이 생겼어요. 질문도 제가 제 아내에게 했던 질문보다 더 독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대꾸해보는 거예요. 자기 앞에 대꾸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거 미친 거 아니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동안 어쨌든 뭐 들어왔던 목사님들 설교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잘 하지 않는 예수님 믿음은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게 제 대답의 끝인 거예요. 그래,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구원은 받았지만 제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으니 제대로 잘 전하지를 못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배워서 그런 거 누가 물어보면 자신 있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내 하나님을 자신 있게 전해야 하겠다 생각하고 성경을 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성경 강의 시간이 없었기에 말씀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설교는 열심히 들었지만 제가 둔해서인지 설교 노트에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단어만 몇 자 남는 기억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 와서 생각해보니까 복음보다는 세상 살아가기에 좋은 이야기였을 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TV와 인터넷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강의를 통해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말씀을 알아갔고 또 말씀 공부하는 것에 시간 가는 줄 몰랐지만 제가 또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도움받은 것도 분명히 있지만 잘못된 것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오해하는 것들이 내 속에 자리 잡아가고 있었던 거지요. 바르게 교리가 정착되어 있질 않으니 듣는 설교와 보는 책들을 거르는 장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다 빨아서 담아가고 있었죠. 성경 서적이면 무조건 옳은 줄 알고 읽어갔고 목사님들의 말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줄 알고 가슴에 담았지만 책에 자리 잡은 것은 하나님께 하듯 주의 종을 잘 섬겨야 한다든가 구원은 받았지만 내 행위로 인해서 내가 잘못하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등의 잘못된 것들로 저를 채워갔지요. 그렇지만 저는 눈치채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또 제가 받아들인 걸 전했습니다. 이러면서 구원은 잃어버리면 큰일이기에 아까 저 우는 거 보셨죠? 구원 받았을 때 그 기쁨이 근데 그걸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시키지는 않았지만 제 교회 섬김과 봉사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는 점점 종교인화 되어 가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늦은 나이에 구원을 받았으니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정말 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러던 차에 2013년 2월 사무실에 화재가 났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터전이 화재로 모두 다 타버렸어요. 불이 난 처음엔 너무나도 하나님께 억울했죠. 잠도 안 자고 하나님 말씀을 읽은 적도 있었고 어느 누구보다도 교회에 충성했고 이 세상 죄인들로 인해서 아파하실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했는데 교회 다니기 전보다 교회 다니고 나서가 더 힘들면 어떡하냐고, 경제적으로 나아진 것이 아니라 불을 주셔서 다 태워버리셨다고, 새벽마다 나가서 성령의 불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진짜를 불을 주셔서 다 태워버리시면 어떡하냐고. 참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멍청했지요. TV에 나오는 유명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을 만사 형통케 해주신다고. 하지만 지금 사랑 침례교회에 와서 바르게 배우고 나니 참으로 어이없게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을 내 삶에 맞추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실수로 화재가 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또 몇 건의 일이 남아있어서 이 일들을 모두 처리한 후에 그 다음 일을 그때 생각해보기로 하고 평상시처럼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이 난 지 한 달여쯤 지나서 우리 가족에겐 지금까지 일들 중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영적인 일이 찾아왔어요. 다니던 교회 내에 신천지가 침투했다는 거예요. 신천지를 잘 알지 못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던 우린 어느 날 오후에 목사님 사모님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그러군 다짜고짜 우리에게 신천지라고 몰아붙이는 사모님께 아니라고 항변해 보았지만 말도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어가며 우리를 신천지로 몰고 갔고 결국 우리 가족과 동생 가족은 그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한 이유는 초신자며 평신도인 부부가 성경 말씀에 너무 열성적이고 열정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모르는 걸 어느 자매님한테 여쭤봤더니 너무 자세하게 성경책 피면서 가르쳐주더라고요. 성경을 처음 이제 알게 되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집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한테 들어보면 자꾸 위험하다고만 그러지 안 가르쳐줬었어요. 그리고 또 교회 곳곳에서 대가 없는 봉사, 여기서 대가는 직분을 얘기합니다. 뭐 집사나 이런 것들. 그리고 많은 교인들과의 교제가 말도 안 되는 이유였었지요. 한번 선택한 교회는 우리 부부가 죽을 동안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았기에 우리는 우리를 증명해 보여야 했어요. 목사님을 면담하고 아님을 증명해 보았지만 목사님의 맨 마지막 답변은 사모님과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신앙적인 교리를 새로 정립하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때 약간의 눈치는 챘었습니다. 그 사모님은 번영신학과 자유신학을 어느 대학에서 하신 분인데 아내가 그 사모님과 함께 잠에 며치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제 보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건데요. 첫 번째 문제로 그 사모님과 제 아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한 게 첫 번째 이유였었습니다. 사모님은 구약의 대부분이 전설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발끈하는 거죠. 하지만 말은 안 하지만 사모님한테 어떻게 덤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 큰 눈이 더 커져가지고 이렇게 뜨니까 사모님이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다른 자매들은 다 수긍하는데 한 자매만, 김소희 자매만 수긍을 안 하니까. 그런 사모님한테 보이지 않는 이제 반기를 들은 거죠. 그때 이제 마침 교회 내에서 청년부 학생들 중에 그것도 중직자 자녀들 중에 신천지에 빠지게 된 청년들이 있었어요. 우리 그 가족은 교회 이런 상황에서 사실 희생양이 됐지요. 저는 우리 가족이 신천지 이단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 몇 주간을 더 교회에 나갔지만 공예배 위에는 다른 어떤 것도 참석이나 참여할 수 없게 만들어놨고 교회엔 잘못된 소문들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어요. 심지어는 관심 끌려고 화제가 났다는 둥 뭐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또 교회 식당에서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자리를 피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고는 더 이상 이거 외침은 소용없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만 다니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우리 부부의 신앙 검증을 위해서 가져간 성경책과 필기노트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왔지요. 누가 시키지는 않았지만 1년이면 절반 이상을 교회에 봉사했고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한 분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했어요. 어이없고 분했지만 딱 한 가정만 우리 부부를 믿어줘서 고맙다는 위안을 가지고 그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나온 거로만 끝이 아니었었어요. 나오면 끝일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데미지가 너무 컸어요. 이로 인해서 아내가 우울증을 앓아서 밖에 나갈 수 없는 대인기피증이 생겼어요. 저도 모든 것을 다 잃은 듯 체념되었지요. 참으로 분하고 억울해서 잠을 잘 수도 없었고 군대에서 막 제대한 큰아들 보기에도 미안했지만 이거 불면증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제가 죽겠는 거예요. 머리에도 탈모도 생기고 그랬어요. 불이 났을 때는 하루만이면 그 걱정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처럼 끝나질 않았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고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땐 보이지 않던 소망이 이번 일로 인해서 아버지께 더욱 의지하게 되면서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고 다시 일어나서 일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이사 방문 전도도 계속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한참 뽐내면서 예수님을 멋지게 전하는데 그분이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하고 은퇴해서 오셨다더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 뭐 이렇게 무슨 말씀이라도 좀 걸어놔야 되는데 교패도 없고 불신자인 줄 알고 이거 참 좋은 일이라고 들어갔다가 목사님이라 하시는 바람에 자기 교회 출석하라고 해서 내키지 않는 아내를 이번엔 제가 설득해서 그 교회에 출석했지요. 근데 출석했는데 아내는 한 달도 안 돼서 그만뒀어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그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발행하는 왜 안 하는가를 두 배 이상 하는 교회였어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첫째, 많은 양의 기도를 해야 하는데 제 기도가 너무 짧아서 응답을 안 하시는 줄 알았지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길게 하는 이 방언이 제겐 딱 적격이었어요. 방언으로 하면 최소한 두세 시간은 기본으로 기도할 수 있고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상달된다니까 이거 진짜 제가 바라던 바였던 거지요. 제대로 된 교회를 찾았지요. 그리고 신유와 축사도 배워가면서 재정기도도 배워가면서 더욱 열심히 다녔지요. 어쨌든 아내와 달리 제 생각은 이런 모든 은사를 모조리 배워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마귀 내쫓고 이러면 이후에 이들이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한 주님께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사니까 주님께서 나로 인한 기쁨이 얼마나 크시겠는가가 제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이런 저와 달리 아내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며 저와 대립의 각을 세웠지만 이게 성경적이 아니면 뭐가 성경적이냐며 나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내가 이 한 번 바치는 거라 그러면서 새벽에는 저녁에는 집에서 새벽에는 사무실에서 이사 견적 다니면서 차 안에서 방언을 비롯해 온갖 것들 하나님이 절대 싫어하는 이 잡스러운 것들을 연습하면서 목까지 쉬어가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일을 해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뿐인 제게 아내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당신이 그리도 사랑한다는, 하는이 아니라 한단원이에요. 한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알아듣지도 못하고 당신도 알지 못하는 그런 거로 기도할 때 혹시 마귀가 당신 생각에 틈타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기도를 방언으로 하면 어쩔 거냐는 거예요. 뜨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교회 가서 다른 사람들 예배 드릴 때 가만히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맞는다면 더 이상 말리지 않을 테니 이번에 동참하지 말고 들어보라는 거예요. 보고. 그래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다른 분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럴 때 전 듣기만 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근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서 내가 그곳에 젖어 있어서 몰랐지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이 너무 잘못된 생각이 너무 앞서서 바로 옆에 걸 보지 못한 거예요. 이거 내가 미치지 않으면 여기 있을 곳이 아니더라고요. 이거 내가 미쳤구나.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싶더라고요. 이건 예배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마치 하나님 믿기 전에 제 어머님과 제 아내가 그 많은 돈을 갖다 드려가며 했던 무당의 굿하고 같았어요. 그래서 당장 그만 나갔고 아내의 말대로 어느 교회도 나가지 말고 우리 삶이 예배면 되니 집에서 예배 드리자고 했죠. 말로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랬지만 어디 또 그런가요? 그때 표현으로는 주일 성수 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죄 짓는 건데 그래서 사무실에 나가서 교회는 가지 않았지만 그 다른 교회 예배 신앙을 보곤 했지요. 여러 교회 목사들의 설교를 빠짐없이 챙겨 들었고 그래야 또 제 마음이 조금 편해졌지요. 어느 날 제가 유명하다는 저기 성남의 어떤 목사의 히브리서 강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한 6장쯤 가니까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잖아요. 그 유명한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지 내가 더 열심히 잘해야지 아니 무슨 집에서 예배를 드려 교회를 나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아내한테 이제 교회 좀 찾아보자고 전화하려고 그러는데 문자가 왔어요.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안전 보장이었어요. 어느 분 설교인지 아시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조금 할 줄 안다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컴퓨터로 말고 휴대전화로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여러 군데 교회를 다니진 않았지만 더 이상 목사들한테 당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했죠. 검색 결과 정동수 목사님은 현재 어느 대학 교수예요. 그리고 목사였어요. 그리고 그 밑에 그게 2013년 겨울이었었는데요. 쭉 보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면 치가 떨리잖아. 이단도 아닌데 이단이라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다가 제일 중요한 건 유명한 목사들이 막 뭐 만 명, 2만 명, 몇십만 명 되는 교회 목사들이 구원이 잘못되면 취소된다는데 텔레비에서 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구원 한 번 받으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별로 유명하지 않은 목사 설교를 제가 들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한 며칠 지나서 제 아내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사무실에 나와서 또 그 히브리서 이제 10장에 가니까 또 구원 취소 교리가 나오더라고요. 열심히 그 목사님 설교 듣고 있는데 다 들어봤어요? 그 들을 게 뭐가 있어? 그 이단을 구원이 유명 목사님들이 그 취소된다는데 알지도 못하는 목사가 뭐 취소된다고? 그런 거 없애. 그랬더니 막 큰 소리 지르면서 구원이 취소되면 좋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취소 안 한다고 약속하고 구원을 하신다 그래놓고 당신처럼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냐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소린지. 그럼 막 엄청 쏘아붙이기에 그래 알았다 한번 들어보마 그러면서 내심 그런 건 있잖아요. 구원은 취소 안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잘못하면 취소된다고 한 3년을 들으니까 안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듣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제 그 CD를 넣고 들었는데 맨 처음에 문자로 온 거를 보고, 문자로 온 거로 이거 봤네요. 보고 이제 컴퓨터 이렇게 보니까 거기 이제 찾으면서 보니까 목사님 설교들이 쭉 있더라고요. 아, 근데 세상에나 들었잖아요. 이제 좋아서 이게 확 와서 또 계속 들은 게 아니에요. 또 들었어요. 나름 또한그 하루에 뭐 10시간씩 설교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게 들어있는 게 있잖아요, 말씀이. 이건 아닌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 어디에 구원이 한번 빛을 바라면 이러 안 된다는데 빛을 받은 사람이 아니, 이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랑 틀리다는 거야, 뭐. 그래 좀 지났더니 뭐 성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뭔 성경이 달라. 이거 다 검증된 데서 사갖고 온 건데. 그래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듣고 아침에도 들으면 저녁 때도 들어야 되고 오늘 듣고 내일 듣고 또 저녁 때도 듣고 밤새서 듣고 그러면서 연신 감탄사를 내보이면서 그 찾아본 사랑 침례교회 홈페이지에는 너무 더 많은 설교가 있었어요. 강해도 있었고요. 너무도 바른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있더라고요. 예, 너무 좋았지요. 이 많은 자료들을 언제 다 읽나, 언제 다 듣나 하는 즐거운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많은 부분들이 부딪혔지요. 하지만 진리는 비진리를 부셔버리기에는 충분한 힘이 있고도 남았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아서 그 물을 다 마셔버릴 것처럼 벌컥이며 잘못 받아들여서 수번지 물이 굳어 플라스틱처럼 단단해 진 저의 잘못된 것들을 부숴가는 데는 부숴가면서 그 자리를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로 채워가는 데는 제 짧은 신앙 여정 중에도 조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지만 2012년 구원을 받고 기뻐했을 때보다 그 기쁨이 크면 컸지 작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제 아내는 저보다 먼저 바른 말씀을 찾았고 제가 그 말씀들에 바르게 반응하기를 몇 개월 동안 기다려줬어요. 준비를 다 마치고 발진하려는 비행기처럼 이제 저도 의자에서 몸만 일으키면 되는 거였습니다. 3개월을 밤낮으로 화면으로만 만나본 정동수 목사님을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성도가 울면 예수님이 우신다는 설교로 내 눈을 뜨겁게 만든 목사님을 만나서 감사한 마음도 전하고 힘있게 악수하며 위로도 해드려야 했죠. 교회 다닌 지 6년 만에 제 입에서는 아주 제일 멋진 말을 아내에게 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일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추구하는 사랑 침례교회로 갑시다. 우리는 이렇게 기쁨과 설렘을 가지고 2013년 마지막 달에 사랑 침례교회에 출석했고, 다음에 침례를 받고 회원이 되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에 제일 잘 순종하는 사랑 침례교회 회원이 됐다는 겁니다. 대표 기도 때마다 나오는 한국말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종 권위 성경을 전하기 애쓰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마음을 제 가슴에 담았고, 물론 지금도 다 부셔져서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예전의 모습이 조금씩 남아서 올라오지만, 그때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배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삶에 적용해 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온전하게 전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복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었고 제 의의를 나타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뜨겁게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과 정동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이전에 잘못 알고 또 희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 이제는 마음껏 읽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바른 말씀을 통해 우리 부부가 함께 한 믿음을 소유하고 한 소망 안에 있게 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제 삶을 은혜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읽고 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